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탐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삶과 믿음 전체를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동안 다윗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이 어그러진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이 전체가 929챕터인데 그중에서 62개의 챕터,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6.7%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시편이 150개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73개. 신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73개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에 42명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reference,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reference가 되는 거예요. 나쁜 왕 아하스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또한 이 다윗은 그를 통해서 후손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조상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처럼 한 인간의 삶을 큰 분량을 할애해서 깊이 있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룬 인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생애를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 여러 가지 국면, 여러 가지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다윗의 삶을 깊이 있게 들어봐야 하는가? 다윗의 생애 전체는 정직하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짜 정직합니다.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미나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영화로 만들면 영화 관람 등급상 어디에 해당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영화로 만든다면 그 확실하게 청소년 관람 불가, 한국의 19세 이상 관람과 또는 미국의 R-rated 등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위가 높습니다. 수위가 높은 폭력성, 냉혹한 살인교사, 직접적인 성범죄, 근친상간, 가족 내에서의 배신, 정치적 음모와 암투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프렌들리하거나 완벽하거나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아니요. 그때와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어두워졌어요. 총체적으로 고장나고 손상된 부서진 세상. 그러니까 조그만 손을 보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장이 나버린 이 세상.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내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다윗의 삶에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터득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실제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괜찮은 세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어떤 때는 상담도 하는데요. 가끔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상하고 특이한 일 겪는다고 그러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가 죄의 영향 아래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 신망,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관계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불완전한 내가 삶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삶의 비결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65년 전, 다시 말해서 주전 104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이새.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은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말을 새겨두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윗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다윗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정황을 잠시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했을 때 다윗의 나이를 15세로 규정하겠습니다. 14세, 15세, 16세 그 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그득그득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침내 왕으로서의 자격과 기준에 미달되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자격 실격이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오늘 이 메시지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는 순간 외모를 보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의 제목이라고 느낍니다. 누구보다도 잘생겼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클 정도로 키가 크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치라고 당당한 외모, 다시 말해서 강력한 힘과 리더십의 상징이죠. 사무엘상 9장 2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더 하더라. 당시 기준했을 때 최고의 청년이었어요. 외모와 체격 모든 면에서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왕으로서 가장 완벽한 후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서 고고학에 전문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 발굴을 해서 성경에 있는 그 사실과 끼어 맞춰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발굴한 그때 당시에 뼈나 체격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 남성들의 유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장이 160cm 내지 165cm라고 이제 밝힙니다. 평균 신장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조금 10cm 이상이 적죠? 이런 배경 속에 사울의 키가 185 내지 190이라는 거예요. 평균 남자 키가 160 내지 165일 때 185 내지 190이었다는 거예요. 적에게 위압감을 주는 존재. 누가 봐도 전사, 워리어로서 또는 왕으로서 제대로 된 제목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개의 정신 스피릿이 있는데 두 개가요.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에요. 외모와 소유는 우리 시대를 아우르는 뭔가 중요한 테마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성형수술 및 시술이 약 169만 건이었는데요. 보톡스나 필러 등 비수술 시술이 120만 건, 그리고 눈, 코, 지방, 흡입 수술 건수가 41만 2천 건. 외모는 중요한 것으로 사람에게 자리 잡았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당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성형수술도 필요 없는 완벽한 외모,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가진,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큰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내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걸림이 되면 다시 묵상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든지. 여기 후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읽습니다. 나함. 우리는 후회하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실수했거나 사울을 세우는 거 내가 실수했거나 이렇게 될 줄 몰랐네라고 자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숨을 내쉬다 이런 뜻이에요. 깊이 숨을 내쉬다.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에게 모든 기회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본심은 그 자녀의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잘못된 상황과 어그러진 관계에 대한 부모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과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만 이것만 보십시오. 어디서 나왔을까요? mutant, mutation, 이게서 나왔습니다. 변형이란 뜻이에요, 변형. 근데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이. 다른 말로는 조금 쉽게 unchangeability of God. 하나님의 본질, 성품, 궁극적인 약속과 그분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거룩함, 신실하심 같은 핵심적인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마치 북극성과 같아요.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배를 움직이는데 북극성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에 있어서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고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오케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고정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바꾸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데요. 부모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불변성. 어떤 경우도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순종하고 올바른 길 갈 때와 고집 부리면서 잘못된 길 갈 때 부모의 반응은 칭찬이나 징계로 다릅니다. 가변적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의 일관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최고의 외적 조건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람들의 열광과는 달리 외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화려한 겉면 내부에 있는 가득한 어둠을 보십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그들이 원했던 왕을 주세요. 외모적인 조건이 출중한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외적으로 강한 인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켰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광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핵심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에 부합되는 무언가를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켰던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어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외모를 보는 인간적인 기준에 실패를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인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마침내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성경을 읽으면서 16장 1절 같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권능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셨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열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러한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라이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살펴서 선택하다. 어떤 대상을 면밀히 살펴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픽하는 거. 선택 이런 개념도 있고요. 준비하여 공급하다 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다 눈이 이쪽으로 향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것에 보면은 살펴서 선택하다도 들어가 있고 준비하여 공급하다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이레가 이 동사에서 나옵니다. 보고 필요를 아시고 준비 공급까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살이 되기까지 관찰하시고 그를 주목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내가 공급해야지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울과 같이 아니하는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아니 내면이 내부가 그렇지 아니한 인격과는 정반대의 어떤 존재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15살짜리 청소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 그리고 당장의 결핍 눈앞의 불안에 몰입되어서 미리 10년 뒤에 뭐가 필요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보다 미리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면 어떤 곳에 정착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기 어떻게 뭔가를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가기 전에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다윗을 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기름을 부을 거예요. 다윗에게. 라마와 베들레헴 사이는 15km 정도의 거리인데 선지자가 그곳에 갑작스럽게 도착하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긴장합니다. 혹시 이 선지자가 심판을 선사로 온 게 아닌가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몸을 정결하게 씻도록 해서 지금 제사드릴 이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그리고 제사를 드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해서 물론 그것은 성읍에서 떨어진 곳이겠죠.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하면서 기도하고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중요한 시점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일곱 아들이 몸을 씻고 준비하여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말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그를 선견자, seer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eer. 원어적인 의미는 보는 자, the one who sees.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주셔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화된 사람이,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여전히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마저 이스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스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실 사람으로 택하셨구나. 그렇게 인상을 확 받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사람조차도 인간적인 판단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선택을 했을 때 주께서 그의 영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엘리압은 사울 왕을 연상시킬 정도로 왕다운 외모와 신장을 가진 체격 좋은 그리고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성경 읽기는 내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인데 그의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에 부딪혀오도록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성경 두 번 읽었는데 난 열 번 읽었네.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뜰게 만들어야 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의 눈은 감각 의존적입니다. 시각이라는 감각에 의존합니다. 키가 큰지 외모가 준수한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보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적 기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영화 평하는 것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영화 괴물 몬스터의 그 각본을 쓴 사람이 사카모토 유지라는 각본가인데요. 이 작품으로 2023년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도로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선 트럭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린 후에야 트럭이 움직였다. 알고 보니 트럭은 휠체어 탄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가도록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정도 모르고 경적을 울렸던 것이다. 이러한 실수에 의해서 이 작품을 씁니다. 나중에 영화 한번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감각 의존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추측하고 편견으로 가득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그 정보에 의거해서 우리는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중심. 원어로는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심장이란 뜻이에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인격의 가장 깊은 좌소이죠. 이 레바비는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 그 자체를 말해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레바비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속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얼마나 성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보상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 생각과 사상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내면을 아우르는 이 말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는 영적 자아, spiritual self, 영적 자아라고도 표현하고요. 본질적인 나, 진짜 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는 그토록 안 보여요. 사울의 내면, 본질적인 그, 어두웠는데, 사람들은 그의 키와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나 또는 진짜 나를 덮고 있는 포장지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진정한 나예요. 진짜 나에 해당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진정한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고 진단하세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성경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결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가, 마음이 그 사람이 처한,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교감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요소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진 부와 힘에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럼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힘을 가지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지식과 능력이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신학적인 무언가를 깊이 밝히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이겠구나.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얼마든지. 예배 행위 자체에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높이 올려 드렸다. 아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 모두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이 없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우리는 그냥 막내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막내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데 고대 사회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7명 정도 나왔는데 또 나왔으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하카탄 그래 되어 있어요. 사전을 막 들춰봤습니다. 이 하카탄이 뭘까? 하,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그 까탄이란 뜻이에요. 까탄이라는 의미는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 보니까 runt라는 말을 썼어요. runt, R-U-N-T. 혹시 영어 아시는 분들은 이 runt라는 이 표현에 그놈, 그 녀석 아주 격을 낮춘 표현이에요. 아, 개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불렀던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자리. 1세일 때 2세의 집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일곱 아들만 부르고 그 개를 안 불렀던 거예요. 아, 개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양을 지키나이다. 가족의 관심 밖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던 여러분 목동이 낭만적인 것 같죠. 아니요.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고 그러면은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주목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었을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을 끕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안식일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이 본문,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언급해요. 사도행전 13장 21, 23절. 그 후에 그들에게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는 한 사람을 다윗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벅찬 기쁨이 차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한 감동을 받으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님께서 가누지 못하십니다. 저는 함께 다윗의 삶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선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릴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경작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벅찬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탐구하려 합니다.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3개월을 복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희락을 일으키는 그러한 반열에 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